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5면허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 구분에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끝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여정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첫 부분인 이제 갈릴리 사역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갈릴리의 초기 사역, 이제 세 등분을 할 때 첫 번째 사역 가운데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지금 본문이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듯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반응,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은 먼저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죠. 제자 넷을 부르신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 이제 목격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렇게 가까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응답을 요구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이죠.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 읽으라고 써놓은 책일까요? 복음서는 이제 복음 전도용 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마가복음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모두 이제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시는 일은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과연 이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 박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펼치신 행적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1장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예,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 행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적은 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그 1장에 보시면 1장 2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1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소제목을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종합해 주기를 1장 32절부터 나와 있는데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로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또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만나게 된 대상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반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먼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이 귀신은 조용히 물러가지 않고 자꾸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나가라 이 말만 하고 그치시지 못하고 입 다물어라까지 하셔야 됐죠. 계속 조용히 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병을 고치니까 모여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아마도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모여드는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한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데 빨리 오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러 갔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급한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 전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전하시겠다는 얘기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해 보이는 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과는 이제 달랐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죠. 그 일이 지금 그 다음에 40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의 사건으로 이제 종합해서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43절에 보시면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단히 경계를 하시는데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 일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예수님의 행동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이제 제약을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어려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은 비단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서 벌어진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받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초하시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들은 모두 그 예수께서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자리로 자꾸 움직여가는 행적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그 금식 논쟁과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른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가만히 보면 그 예수께서 자꾸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시면, 그 이제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그 예수께로 데리고 오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서 이제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데 그 병을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죄사함 받으러 지금 온 것이 아니었죠. 병 고치려고 와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병자나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여기서 문제 삼지 않는 주제를 굳이 이제 꺼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일으키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죄사함이라니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저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직 이 사람들은 입에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자,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굳이 어려운 말을 꺼낸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죄 문제를 지금 꺼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 시비거리만 불러일으킬 뿐 모였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외의 행동들은 계속되죠. 13절부터 일어나는 레위를 부르신 사건에도 이제 마찬가지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세리만 제자로 그 한 명만 그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서 그의 집에 앉아 식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15절의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은 거기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묻습니다. 다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모양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들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여기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죄인들, 세리들만 골라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지금 병든 자들에게 온 것이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셨어도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문턱에 걸리게 된 것이죠. 굳이 죄인들, 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는 함께 계셔야 되는가 하고 묻게 만드는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보고 묻게 되죠. 당신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뭘 하고 계신 분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어지고 있는 이제 논쟁들 속에 그대로 담겨 있죠. 18절부터를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손님들이 금식하는 법은 없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딱해 보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인데 이제 미리삭을 잘라 먹죠. 사람들이 또 이제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묻죠. 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 27절처럼 답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아느냐?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난 지금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위하여 먹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질문처럼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까지 늘 금식을 해왔는데 왜 우리 스승은 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 또 안식일에도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그 범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스승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게 만드는 것일까? 물었을 것입니다. 대체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이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분과 그 함께 휘둘려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꼭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하고 묻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까지 1, 2장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역시 여러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놀라웠겠죠. 귀신들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일은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게 대체 지금 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란 말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던 바울도 베드로도 핍박조차 피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은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꾸 지금 더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정도에 멈추지 않고 자꾸만 더 나아가십니다. 대체 예수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일에 초대받은 그런 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디까지 그분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고 묻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도 아마 초대교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지 생소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분명히 이해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그들로서는 그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울타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수께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꾸 그것을 넘어가시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1,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거쳐 오늘 읽은 3장의 본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를 보면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내내 지금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쪽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안식일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예수께서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갈등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이죠.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3절에 보면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람들 한가운데 가서 서라 하고 주목을 받게 하시죠. 병을 고쳐주고 싶으셨어도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한 구석에서 고쳐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이 사람을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다시 이 잠잠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이제 완악한 것은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에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노하여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결론은 의외의 것이었죠. 사람들은 결국 이 예수는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안식일 규정보다 큰 일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꼭 오늘 안 고쳐줘도 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손이 오그라든 채로 있었는데 내일 좀 고쳐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게 비밀리에 고쳐주실 수도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이 행동에는 예수님의 어떤 선언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행동을 통해 이렇게 묻고 계시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둘 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여기시고 감행하시죠. 안식일의 규정도 뚫어버리시고 사람들의 저기도 뚫고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갈릴리의 초기 사역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되는 광경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행에 개입하시는 내용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함, 귀신 들린 괴로움, 그리고 그들의 병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놔두시지 않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일을 참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셔주십시오. 그냥 여기 그대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초청을 뿌리치시고 다른 동네로 떠나심으로 그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병 낫게 해주는 정도, 귀신을 쫓아내주는 정도의 일을 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달라는 요구는 듣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 건너로 도망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대, 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예수를 모시기로 하는 정도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수긍한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사람들의 기대 넘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넘어까지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접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2장에서 보았듯 2장의 사건들을 보면 대체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관심이 있었는가, 누가 그것을 문제로 여겼는가 싶은 장면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대체 중풍병자의 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을 뿐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셨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종을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어딘가 있을 뿐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모두들 당연히 여기는 금식에 누가 문제라고 여겼겠습니까? 금식 때가 됐으니 이제 또 금식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배고픔도 아무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안식일에는 밥이 없으면 굶고 지내는 것이다, 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런 일에 불만이 없었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고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전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갖게 되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흔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틀, 이 틀 너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설령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견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틀을 넘어까지 나아가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시며 사람들의 기준을 깨어버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이런 틀, 이런 기준을 깨고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날에는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좋은 일들을 조건 지울 그런 삶의 기준으로 안식일이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여기를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걷어내시고 지금 더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라고 여긴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시죠. 어떤 것도 예수께서 선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일에 그만두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슬픔을 자아내는 사람들의 형편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냥 두자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과 반대를 그대로 굴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은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안식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삶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독자들도 이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그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박해를 피하게 해주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삶에 선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뚫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삶의 근거가 된다고 여기는 것, 이 삶의 조건이 된다고 여기는 것,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고 하는 것마저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아마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250년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죠. 아마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독자들은 로마서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8장 35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헐벗음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대체 환난과 곤고는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들먹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그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박해나 헐벗음이나 굶주림이나 칼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면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구절이 수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 종교를 갖게 되는 이유, 그 정도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로마교회 교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것은 그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위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위협이 되는 것은 굶주림, 헐벗음, 또 칼 같은 것으로 비롯되는 어려움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앞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아닙니다. 사망 하나를 빼면 딱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내용들도 아니죠. 대체 생명이 무슨 수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을 했다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지면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위험만이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천사들도 위협이 되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어떨 땐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갖 피조물들이 여기 있듯이 어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에게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조건이다, 내 삶의 틀이다, 내 삶의 근거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사랑과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 멈추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장벽도 장벽으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선을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장벽을 걷어치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끝내 개입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하여 어떤 일로도, 어떤 사연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다가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무릎 꿇고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임을 기억하여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